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사임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후임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백악관 비서실장 선임을 위해 정말 대단한 인물 몇몇을 면접 보는 과정이 있다면서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이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어스 실장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어젠다와 함께할 굉장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인 36세의 에이어스 씨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에이어스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말 정부를 떠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 재무책임자인 멍한저우 부회장의 체포와 관련해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어제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이 테리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한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불만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위청 부부장은 미국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8일 존 맥컬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도 초치해 멍 부회장의 체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멍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합리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화웨이 측은 어제 캐나다 법원에 멍 부회장의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며 치료를 위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EU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오늘 성명을 통해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중단할 자유가 있으며 철회 결정은 EU 회원국 승인 없이 영국 자체 헌법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영국이 브렉시트 과정을 중단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영국은 아무 조건의 변화 없이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묻는 스코틀랜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영국 의회는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와 협상 끝에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8시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세 조기 인하 시행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상 계획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와 관련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벤자민 그리보 정부 대변인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시위대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 중에 1,700명 이상이 체포된 가운데 당국은 진압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가 파리에서 일주일 전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주자들의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유엔 이주 협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초안이 확정된 유엔 이주 협정의 정식 명칭은 안전하며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입니다. 협정은 지방과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인 이주 관리를 위한 23가지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과 이들에 대한 안전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서명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헝가리 등 강경 이민책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협정 서명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국민 복지로 사용한다면 인도적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개최한 북한의 인권 관련 회의가 올해는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교황청이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밤한때, 함경도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산하기구가 책정한 1억 달러의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해 북한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며 핵무기 개발 비용을 주민들을 위해 돌리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BOA에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1억 1,1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약 1,000만여 명 가운데 600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액수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제기구 등의 대북 지원 호소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인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재원을 자국민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면서 등한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안녕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호소에 따라 내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활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린이와 노인들도 종종 수감되는 구금시설에 대한 인도주의 기구들의 진입을 막고 구호요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도움을 받을 대상을 선별하고 구호 대상에 대한 직접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방적 지원이라는 임시 방편식 대처 대신 장기적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인권 규범과 재원 배분 방식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동참에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불법 행위 대신 자국민의 안녕에 투자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의 접근성과 감시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돈 세탁을 막기 위해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리드 상원의원은 북한의 돈 세탁을 막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기관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잭리드 상원의원은 최근 VOA 기자를 만나 북한은 유령 회사 등 교묘한 방법을 써가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한 지역이나 한 은행의 시스템에만 치중해 돈 세탁을 막으려 한다면 북한은 그것을 빨리 알아낸 뒤 다른 곳을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put pressure on one place, they're very clever and agile. They'll go to another place. So simply sort of focusing.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돈 세탁을 감시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 의원은 상원 은행위를 통과한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링크 액트가 통과되면 북한 돈 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 should be taken action on the floor and it should pass. That would tighten controls on that activity.
관련 법안의 상원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제재 회피 증거가 매일 쌓여가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의회의 최대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특히 북한과 어떤 대화를 진행하고 있든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노력 재개를 은행위 위원장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r. Chairman, I look forward to conversation with you about, I guess, renewing our efforts to make sure that we apply maximum.
벤 홀런 의원은 북한의 돈 세탁 차단 법안이 내년 초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에게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어려운 임무가 남아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 당시를 공직 생활의 주요 순간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 결과를 올바로 전달할 방법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오전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북 등 북한과의 경험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비핵화는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의 석방 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으며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자신의 공직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앞에는 여전히 북한을 비핵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리영호 북한 외무상관 회동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다수의 약속 이행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길로 이어질 신뢰할 만한 협상에 북한이 진지하게 임하도록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약속한 것이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인지 아니면 자국의 핵무기만을 다루는 북한의 비핵화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같은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북한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북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신고서 제출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언제쯤 이뤄질지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약속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이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폼페오 장관이 말한 것처럼 협상의 요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개최되어 왔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회의 소집에 필요한 아홉 나라의 동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개최한 북한의 인권 관련 회의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AFP통신은 7일 유엔 외교관 등을 인용해 회의를 추진했던 미국이 필요한 나라 숫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을 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인 9개 나라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8개 나라의 동의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아프리카 나라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3일 회의 소집과 관련된 문서에 서명할지 여부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6일 BOA에 아직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어떤 회의나 행사에 대한 개최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회의 소집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9개 나라를 확보해 아무 문제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소집에 찬성했던 이탈리아와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가 지난해 임기를 마친 채 안보리를 떠난 반면 반대나 기권 의사를 밝힌 5개 나라 중에는 이집트 1개 나라만이 안보리 이사국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에는 코트디부아르와 적도기니,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 나라가 새롭게 안보리 이사국에 추가됐습니다. 이 중 적어도 4개 나라가 찬성 입장을 보여야 했지만 현 시점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쿠, 우다야, 레옹, 아돔, 코트디부아르 대사는 지난 3일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회의 개최와 관련된 협의가 안보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의가 끝나고 문구 등의 합의가 이뤄지는 등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북한과 관련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10일 회의 개최를 추진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 인권회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지난해 4월 18일 니키 헤일리 대사가 개최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회의 연설문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나 이란 혹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군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 등 많은 사람들을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오늘 개최를 추진했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국제사회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미국은 지난 2014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표결을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는데요. 표결 결과 11개국이 찬성하고 반대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왔습니다.
올해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달라진 안보리의 이사국 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마다 교체되는데요. 마침 올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안보리의 이런 상황은 유엔총회에서 190여 개 회원국 대부분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해서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이 1년 넘게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인권 논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기류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안보리 의장국인 코트 디부아르가 이번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에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아프리카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이어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입니다. 이 때문에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선적인 관심사는 비핵화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과 인권 상황은 별개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 정부, 비정부 기구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는 전혀 개선의 조짐이 없이 매우 암울합니다. 북한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할 뿐 유엔 등 국제기구의 방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안보리 논의에 강하게 반대했죠.
예,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김성 유엔 대사 이름으로 미국을 제외한 안보리 14개 이사국에 보낸 서한에서 안보리 회의 개최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서한에서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갖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안보리 논의는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부추기며 현 정세를 거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4년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게 된 배경은 뭐였던가요?
예,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엔에서 가장 권한이 큰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인권 개선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에 걸친 광범위한 활동 끝에 발표한 보고서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줄곧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해 논의하는 기구이지 인권 문제 논의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매년 반대해왔습니다.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극심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에 오는 10일 개최될 예정이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회의 소집에 필요한 찬성표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FP 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2014년부터 개최해왔던 북한 인권회의가 회의 소집에 필요한 찬성표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교황청이 확인했습니다. 이미 해외 순방 일정이 꽉 차 있다며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쉬운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7일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VOA 질문에 다른 순방 스케줄 혹은 추진 중인 순방 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모두 북한보다 쉽게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북한과 같은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교황청을 예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만 확인하고 바티칸 교황청 측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며 사실상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방북 수락만으로도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지난 6일 교황이 내년 2월 역사적으로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 대화와 중동 지역 평화 촉진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며 3월에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황이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나라를 함께 방문한다며 아시아 방문길에 북한을 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외교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 최대 압박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에릭 브루어 전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백악관에서 최대 압박 작전 수립과 이행에 참여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을 연결해서 직접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압박과 관련해서 당시 설정했던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Yes, so I think the concrete goal was to raise the cost.
네, 분명한 목적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북한에 더 큰 외교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김정은이 계산을 바꿔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역량을 폐기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지 딱 1년이 됐는데요. 최대 압박 작전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평가하십니까?
You know, I don't think we have. I mean, certainly.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중단된 건 분명한 이득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우리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길에 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비핵화가 요원하다고 판단합니다. 최대 압박의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면 북한 핵 역량을 제한하거나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아마도 비핵화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들이 비핵화를 향한 실제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a lot of the steps that have been taken
그동안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그들에겐 값싼 것들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되돌릴 수 있는 조치였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용해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고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건 아닌지 지금 상황이 걱정됩니다. 북한은 일련의 실무 협상을 거부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무진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서로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대 압박이 침식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o some degree, China is probably slackening a bit.
도전은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진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압박작전의 중요한 파트너와 동맹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관계 변화도 도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일부 상반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핵포기 의지를 진지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다른 국가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So I don't, you know, I don't think the argument that we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 등이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유인책이 비핵화를 이끌기보단 오히려 우리의 지렛대를 약화시켜 비핵화 목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또 지금의 외교가 실패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남은 옵션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압박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협상 전략을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핵무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단계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북한의 추가적 조치에 상응하는 약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최대 압박의 침식을 늦추고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대도 유지하자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 워킹그룹을 가동한 것처럼 중국과도 제재 이행과 관련해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취할 수 있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미중 실무그룹 가동을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형태를 말하라는 건가요? 또 두 나라는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입장이 다른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생산적일지도 의문입니다.
Yeah, so I think, you know, there's a couple different ways that you could do this, right? I mean, you can hold it to different
네, 몇 가지 다양한 레벨로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제재 이행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해 서로의 의제와 우려 사항을 놓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의미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진행형인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또 중대한 우려사항입니다. 사실 중국은 최대 압박작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항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이 먼저 어떤 조치를 시작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 무슨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I think for starters, we'd have to look at
출발점으로 북한이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와 관련 시설을 일부라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라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일부 제재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란과 같은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북한이 합의한 특정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검증하고 난 뒤에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재는 남겨놓고 말이죠. 또 이란의 경우처럼 만일 합의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즉시 복구되도록 하는 이른바 스냅백 메커니즘을 북한 비핵화 과정에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that I'm in the camp of this is not, you know, we should not be surprised by any of this.
물론 이런 보도가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적어도 우리가 김정은의 발언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되새겨 봅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탄두들과 탄도로켓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관련 활동은 김 위원장의 이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움직임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약속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들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 싱가포르 회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hat I would say is that we should not have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실무회담에서 일정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합의하고 서명할 것을 먼저 실무협상에서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형태의 만남과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불과 몇 주간의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만남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각자가 넓은 의미에서 원하는 목표들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것을 종이에 쓰고 또 각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의 순서와 배열 등을 논의하는 겁니다. 또 서로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협상에서 논의한 뒤 로드맵이나 원칙과 목표를 담은 성명 등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들이 문서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협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합의에는 핵시설 사찰 대상, 일정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 광범위한 의미에서 협상의 조건들,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합의가 어떤 형태가 될지 등을 좀 더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에릭 브루어 전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작전과 북핵 협상 전망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은 10일, 남북한의 표정은 대조적인 인권 상황만큼이나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고 인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강조했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린이, 노인, 환경미화원, 교사, 학생, 여성, 장애인, 종교인, 엄마, 아빠, 우리 이웃, 우리 모두는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인권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서양식과 전통 한국식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의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10일 세계 인권 선언 채택 70주년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국제인권 규범의 토대인 세계인권선언은 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보편적인 규범입니다. 이날 기념식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한국인들이 나와 세계인권선언 30개항 중 주요 조항을 낭독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의 문항으로 희생되는 국민이 정말로 없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항쟁을 통해 쟁취하고 성장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인권이 무시되면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념식이 열린 대성당 밖에서는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질서만 유지한 채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선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정부의 대응에 시위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유엔 결의를 지지한 나라와 단체들을 거의 날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이한 남북한의 인권 상황 때문에 10일 서울에서는 여러 곳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와 토론회,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나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북한인권공로상 시상식과 토론회 축사에서 수많은 북한 내 인권 침해자들을 생각할 때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감옥엔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기본 권리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구금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포슨 소장은 그러면서 경제 개발과 평화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근거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세계 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제를 생각할 수 없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Articl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denied or violated in North Korea, but in particular,
신앙의 자유 등 세계 인권 선언의 30개 조항 모두가 부인되거나 위반되는 게 북한 내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새로운 시대에 반드시 인권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로저스 팀장은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평화의 시기를 붙잡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종결과 책임 추궁 체계가 없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21세기에 냉전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독재 국가가 북한밖에 없다는 걸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정상국가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21세기 문명국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국제인권보호법에 인한 책임을 져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나 유엔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화, 현대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든 인류의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인권 선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Could we at least distribut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o the citizens of North Korea?
세계 인권 선언의 대전제 중 하나는 이 선언을 모든 학생과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하도록 해 다시는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규명했는데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숄티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숄티 회장은 그러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세계 인권 선언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김정은의 선전선동과 거짓을 뒷받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행사를 주최한 국회인권포럼과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북한의 모든 학교 교실에 게시하고 매주 낭독하게 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북한 모든 기관 내 배포와 비치 등을 요구하는 13개 조항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결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채용의 국가위원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집권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신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민족 모두의 인권과 아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에 관한 VOA 질문에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등의 강화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민간단체들로부터 북한 인권 공로상을 공동 수상한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는 문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에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VOA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실까.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말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김정은 답방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정은에게 올 때 꼭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요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광화문에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입니다.
유엔 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그다음에 전시전후 납북자, 그다음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자카르 코리아는 이날 개최한 행사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자유를 위해 전 국민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났습니다. 회담은 배석자 없이 통역만 배석하는 단독회담 형식으로 진행됐고 두 정상은 악수 뒤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30분가량의 회담이 끝나고 백악관과 청와대는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력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발언은 다음 날인 1일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제재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거나 축소하는 것도 일종의 상응 조치일 수가 있고 또는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스포츠 교류라든지 예술단이 오간다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번에 남북 간에 한 것처럼 실제 철도 연결은 제재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한 사전조사 연구작업을 미리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맞으면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체로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재 완화 대신 종전 선언 등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의 레리닉시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선택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proposed to Trump an alternative strategy.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또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자임을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역시 미국 또 특히 EU 같은 데서도 CVID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한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상당히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답방이 지금 북미 간의 그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같은 인식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제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김 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합니다.
만일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그건 뭐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을 도와주겠다는 거고 결국 그 조치들을 취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인 대북제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핵신고 등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도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지난 4일 워싱턴발 기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비핵화 초기 단계를 이행할 경우 미국은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신고하거나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일부 제재 해제나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지난 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비공개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날 접촉에는 미국 측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당국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모종의 상응 조치를 북측에 전달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합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안보리 자리를 조정하는 그런 조치는 아무래도 좀 제한될 수 있겠지만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뭔가 북한에게 유인책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공영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성과가 있으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지난 24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데 동의했고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에 3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물품 반입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성격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 맥락에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북 간 비핵화 대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울 답방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일종의 비핵화 예비회담 성격을 띠게 됐다고 문성묵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진검다리 비핵화와 관련해서 한층 진전된 그런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서울 커뮤니케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트럼프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서울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상황 변화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가 생각하던 시나리오는 미북 고위급 회담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뒤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순서였습니다. 미북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해 절충이 이뤄지면 그에 발맞춰 남북관계도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북관계가 한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에 대한 모종의 절충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북 2차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진전된 조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여기 호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하자. 그럼 이제 일정을 저쪽에서 발표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수순으로 가는 그림들이 이번에 아르헨티나 G20 회의를 통해 그 계기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을 방문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밝히느냐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새로운 북미관계,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했는데 서울 답방도 못하고 북미정상회담도 만일에 날짜가 안 잡히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신년사 때 발표할 내용이 곤궁하거든요. 이 서울을 답방해서 남북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 북한 인민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선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인민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와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